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서울교회 교우 여러분, 그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신 분들은 이쪽에 좀 계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사실 그렇죠, 평안하셨느냐 묻는데, 평안합니다 그러면 세상 분들한테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분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저 사람 조금 쉽지 않은 사람 아니야? 아니 도대체 지난 2년,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지난 2년 그렇게 어려운 세월을 우리가 살았는데 어떻게 평안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쭌 것은 편안하셨습니까?로 여쭙질 않고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전, 특별히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배운 것은 이 편안과 평안이 같은 것이 아니로구나. 그저 예전에는 이대로 잘 살면 괜찮은 것, 이것이 편안한 것이고 이것이 평안한 삶인 줄 알았다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살아가면서 아, 편안한 것만이 평안은 아니구나. 저는 특별히 이 코로나19 이후에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에 살았던 삶, 비교적 편안하였던 삶들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일날 특정한 시간에 드렸던 예배를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우리가 아니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시간이 되면 그저 주일날 예배 가는 것이고 예배 드리면 은혜 받고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못 들어오는 일까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게 특별한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면은 교회 식당에 가서 함께 교제하였던 것, 사회 봉사를 하고 해외 선교를 함께 가고 이랬던 것들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엄청난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반성하고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예배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던 예배입니까? 과연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았습니까? 예배가 그 정도였다면, 예배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드렸던 예배였다면 밖에 나가서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모양은 그리스도인이고 모양은 신앙인이었지만 실제로 우리 삶이 어땠길래 전 국민 중에 기독교인이라는 분, 나는 신앙인입니다, 그 중에도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한 분이 2015년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19.7%래잖아요.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대의 종교인들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지 100여 년이 좀 지났는데 우리 수천 년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가 제1의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떠한 형편에 있습니까? 남 얘기할 것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딸과 아들, 손주와 손자와 손녀들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참 주님 앞에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저는 그런 두려움이 요새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 가면 우리 세대를 보고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너희들 그래? 편안했냐? 평안했냐? 그 땅에 있을 때 어땠어? 물으시면 아, 주님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한번 신나게 살았습니다. 저희가 진짜 가난했었는데요. 저희가 옛날에는 대한민국 여권, 100년 전만 해도 여권도 없었잖아요, 우리가. 송기정 선수 금메달 땄어도 일장기 달고 뛰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독립국가를 이뤘고 여권도 가지게 됐고 이제는 대한민국 여권이 전 세계에서 뭐 파워가 두 번째라나 그렇잖아요. 외국 사람들과 같이 여행을 해보면 옛날에는 그 부러워하던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야, 뭐 독수리가 그려져 있는 나라의 여권. 이건 무슨 로마 시민권 같았어요, 예전에. 근데 요새는 그런 분들과 어디 가도 국제회의를 가도요, 저희가 훨씬 빠릅니다. 이 이미그레이션 통관할 때도요, 이렇게 옛날에 강대국이라는 데들은 굉장히 지체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을 까다롭게 합니까? 물었더니 브라질 같은 나라는 그러더만요. 저분들이 우리가 들어갈 때 한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고속줄로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을 정도의 나라가 됐잖아요. 영적으로 복음의 불모지였던 나라가 이 정도 됐잖아요. 진짜 하나님 신나게 했습니다. 저희는 교회 건축도 이렇게 했고요. 개척도 엄청나게 했고요. 진짜 신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생겨난 이래로 이 정도로 잘 살아본 적 있어요? 심지어 중국을 우습게 알고 이 가서 발 마사지 받아보고 산 세대는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세대는. 근데 그때 주께서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쟤네들은 왜 저러니? 너희 딸들, 너희 아들들, 너희 손녀들, 손자들, 너희 지금 한국교회 왜 저래? 도대체 너희들 어떻게 하고 온 거야?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날 동안 주께 받은 은혜를 제대로 갚지 못하면 제대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대로 다 돌려주고 가지 못하면 참 주님 앞에 죄송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주께서 우리를 지금도 불러 모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 버틴 것, 지난 2년 동안 이 정도 버틴 것은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희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특별히 도전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드렸던 예배,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오늘의 모습이 이럴까?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이게 되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거룩한 몸을 산재물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도 굉장히 많이 드렸지만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많이 했지만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가 저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너무 립서비스가 많았어요.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 입술로만 말씀을 전하는 것, 주께서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몸으로 예배를 드리려는데 우리는 입술로만 드리지 않았는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일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룩한 주일로 구별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의 날은 일요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당 밖, 가정, 일터, 지역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주권,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일요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전개되는 세상을 뉴 노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실 뉴 노멀이라는 말은 그렇게 두려운 말이 아닙니다. 뉴, 새롭고, 노멀, 기준, 새로운 기준. 말 자체는 신선한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두 개를 합쳐놓으면 좀 두렵습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선생들은 좀 두렵습니다. 왜냐? 선생이 선생이 되지 못하는 시대예요. 선생이 선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선생이 지금까지 왜 선생이었느냐? 선생,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선생이 된 거예요. 가리킬 게 많은 거예요. 왜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가리킵니까? 먼저 태어난 분들이 뭐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면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해 줬어요. 아, 저분은 지혜가 있으시다. 앞으로 예지가 있으시다. 해서 그 어른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화에 익숙해 있죠. 만나자마자 우리는 주로 뭘 묻습니까? 서로서로? 모르는 분들끼리 만나면 뭘 물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처음에 주로 묻는 게 식사하셨습니까? 끝나면 혹시 연세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누가 물어요? 주로 연세가 많은 분이 묻죠. 많아 보이는 분이. 그거 왜 그래요? 질서를 잡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냥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그냥 누가 형이고 누가 언니인지가 분명해야 질서가 잡히는 문화. 이게 장유 유서의 문화입니다.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노말 시대에는. 그런데 뉴 노말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선생도 요새는 선생 하기가 힘들어요. 왜? 학생들이, 후생들이 아는 게 훨씬 많아요. 특별히 이런 거. 이젠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움직이니까 여러분, 선생일수록 이런 거 앞에 서면 어때요? 지극히 작은 자가 되잖아요. 후생 가외라. 후생들은 이런 기계 앞에만 서면 훨씬 커져요. 근데 앞으로 사회는 어떻게 된대요? 점점 이런 거 중심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가르치겠습니까? 계속 우리가 가르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뉴 노멀의 하나의 단면입니다. 그래서 요새 선생님들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모처럼 한 5년 만에 강의를 지난 학기 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몸으로 드려야 될 영적 예배를 드릴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교회로서, 신앙인으로서, 특별히 목회자로서, 중직으로서 사회적 리더십을, 사회적 섬김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알아야 본받지 아니할 걸 알고, 또 어떤 것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받지 말아야 될 세대는 본받지 말고, 두 번째는 내가 변화해야 될 것들은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잘못하면은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은 그냥 본받게 되고, 변화해야 될 것은 변화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경험, 자기 뜻, 자기 지금까지의 철학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 시대착오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은 행복할지 몰라도 사회적 섬김, 이웃으로부터의 존경 받기가 어렵고, 한마디로 리더십, 남에게 영향을 주는 데 제대로 성공적인 섬김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의 변화를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연구를 좀 여러 가지 이제 연구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왜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에 있는가,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는데 44, 11, 77.5라는 숫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44라는 것은 작년 1월 달에 나온 통계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 국민 중에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는데 교회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4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질병본부에서 정부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어쨌든 정부 쪽 통계로도 계산을 해보면 교회가 관계에 대해서 확산이 된 것은 11%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1%인데 사회에서는 44%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5개월 후에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교회에 안 다니는 분들 가운데는 77.5%가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는 데는 교회 책임이다, 교회가 영향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참 좀 답답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속상하죠. 그리고 억울하기도 하고, 사실 전 국민의 교인들이 19.7%면은 뭐 그 비례로 따지면 우리 책임이 19.7%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보다는 작은데, 노력했는데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런데 국민의 77.5%는 다 교회 때문에 그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국민 중에 특별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비개신교인들은,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걸 절감하잖아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우리를 그렇게 호의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았다, 뭐 정부도 또 우리에 대해서 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개연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중에 천천히 또 조금씩 해결해야 될 일이고, 분명히 이제 나중에 개선돼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그 언론인들한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억울하다, 교회가 이거 좀 제대로 좀 얘기를 해주지.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냐. 우리가 11인데 77.5로 나오는 거는 당신들이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 크리스찬 언론인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 그것도 넘기시고 예, 그것도 넘겨주시고요. 예, 그것도 넘겨주시고 예, 이제 한국교회와 신앙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그 다음 넘겨주세요. 하나가 뭐냐면 사회가 그런 여론을 가진 것은 언론의 영향이 커요. 그래서 언론계한테 왜 우리한테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얘기해 주거나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자꾸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냐라고 조금 아쉬움을 토로하니까 이제 그분들은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이런 거 어디서 받아 쓰겠습니까? 없는 걸 만들지는 않습니다. 또 언론 방송 큰 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1인 방송들 막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미디어입니다. 교회는 남만 미디어라고 생각하는데 남만 방송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교회 자체가 방송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즉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미디어인데 우리가 미디어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남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쓰는 카톡, 우리가 쓰는 유튜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나의 삶, 이거 자체가 남에게 방송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부터 우리가 출발할 수 있겠다. 물론 나중에 이제 정부나 언론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루아침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아 이거는 보니까 우리 교회만 해서는 안 되고 언론, 정부, 의료계,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좀 소통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우리 총회랑도 이제 코로나19 터진 다음에 뭐 세미나도 하고 그랬지만 후회되는 게 있어요. 반성하는 게 다음에 꼭 이런 거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우리 서울교회는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총회도 그렇고 앞으로 한국교계가 해야 될 거는 이런 걸 할 때 너무 우리끼리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준비를 할 때 의료계의 전문인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사실은 지금 나와서 방송에서 뭐 코로나19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은요. 그중에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분들과 우리가 좀 소통을 했어야 된다. 처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들을 처음부터 우리끼리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의료인, 그 다음에 언론계에 있는 분들, 지역사회, 정부와도 처음부터 우리가 태스크포스를 같이 만들어서 대체를 해왔으면 오늘보다는 조금 더 결과가 좋지 않았을까. 교회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개토가 되지 않고 우리만이 아니고 지역사회와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전문인들이 평소부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협력, 대화를 많이 하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결국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 영역이 타격을 받았죠. 가장 현실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은 그룹 중에 한 분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가슴 아픈 일인데요. 그분들도 조속히 회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교회도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타격은 어디에 있느냐?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다른 분들을 위한 선교적 전도 환경이 매우 열악해진 거예요. 이제 사람들한테 교회 나가자 하는 이야기하기가 진짜 더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지금 대학가에는요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대학생들 신입생 동아리들 할 때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아직도 제정신이야?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아주 악화됐어요 상황이. 저희가 교회 나올 때만 해도 신앙을 안 가진 부모님들도 교회 나가라 그러셨거든요. 왜? 교회 나가면 그래도 많은 거 배운다. 착한 사람 된다. 많이 배운다. 리더가 되려면 그런 데 가야 된다. 우리나라 그 아주 그냥 보수 신학,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그 신학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 박형룡 박사라는 분 계신데요. 그분도 교회 처음 나올 때 얘기 들어보니까 서당 선생님이 나가라 그런 거예요. 서당 선생님이 왜 나가라 그랬느냐? 야, 앞으로 리더가 되려면 교회 가서 설교 이런 거 배워야 된다. 웅변 배워야 된다. 너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문화를 앞서가고 사회적 리더십에 있어서 앞서갔던 데인데 지금은 젊은이들에게 교회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됐어요. 뭐 정부 탓하고 언론 탓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결국은 우리 책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늘나라 부름받기 전에 좀 바꿔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선배들이 우리가 교회 올 때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환경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물적으로는 풍부해졌는지 몰라도 전도, 선교, 환경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책무가 우리 세대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남은 기간 다음 세대 또 아직도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선교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서 더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보여주셔요? 넘겨주시고요. 예. 우리가 뉴 노멀 상황에서 어떻게 사회가 변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까? 이제부터 빨리빨리 제가 좀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어떤 변화들이 있느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변화. 첫 번째, 다시 넘겨주시고요. 또 넘겨주시고요. 예, 더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바뀌는 게 뭐냐? 세계관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가치가 바뀌고 있고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요새 기업 경영하는데도 제일 중요한 화두가 뭐랍니까? 사회 문화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새 주제요. ESG라는 거 아니에요? ESG. ESG의 제일 처음이 뭐냐? E. Environment, 환경이라는 거, 환경.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예전부터 환경, 뭐 생태 이런 얘기 했는데요. 특별히 그때만 해도 뭐야, 무슨 얘기야 했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플라스틱은 따로 버리라 그러지? 음식물 쓰레기를 왜 이렇게 분리하라 그러지? 왜 이렇게 쓰레기를 줄여야 되지? 뭐 대강 알았는데 요번에 보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알게 된 게 아 이게 박쥐를 통해서 우리한테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박쥐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왜 우리한테 온 거예요? 박쥐가 우리를 공격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박쥐가 살던 그 동네를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왜? 우리는 개발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자꾸 환경을 개발하다 보니까 결국은 환경을 파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공멸이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저희 심이 좋았고 그리고 그것을 심이 좋게 잘 관리하라고 세우신 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가드너들이거든요. 청지기들이거든요. 정원사들이거든요. 그리고 잘 다스리라 그랬는데 잘 관리하라 그랬는데 그거를 나 혼자 먹겠다고 계속 파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지금 깨닫게 된 게 코로나19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업도 못하는 형편이 된 거예요. 앞으로 수출을 잘하려면 환경을 생각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조는 어디입니까? 이 원조가 우리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앞장서야 될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환경에 대한 관심, 우리의 가치가 뭐니 뭐니 해도 뭐니입니다. 이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질, 이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하는 예수님이 오죽하셨으면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의 첫 번째가 그런 거겠어요. 물질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더 우리가 그것을 앞장서고 물질은 수단이 되게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큰 시대적이면서 신앙적인 도전이고, 이러한 사회적, 사회에서도 이런 걸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야말로 복음적으로 더 모범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예,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도 이게 그냥 무슨 뭐 환경론자들이나 뭐 좌파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세상의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뭐냐, 우리 딸과 아들, 손주, 손녀들에게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는 환경은 아주 나쁜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새같이 초미세먼지가 많으면은 여러분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이, 어린애들이 나가면은 다 병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석탄 이런 것들 앞으로 계속 나편하자고 계속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그냥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고 신앙인의 문제고 또한 앞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사랑하는 문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예, 이번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불평등의 문제예요. 이 이분법적 심화, 이게 너무 그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예요. 양극화가,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인 거예요. 어떤 나라는 백신을 네 번씩 맞는데 어떤 나라는 백신을 한 번도 못 맞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막 세계적으로도 벌어지고 있고 나라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이 소득의 불평등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있는 분들은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는 어렵습니다. 나만 잘 살겠다 그래서는 이게 사실 사회가 어려워지는 건 왜 어려워져요? 잃을 게 없다. 이 세상 바뀌어도 나는 잃을 게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지면 그 세상은 매우 불안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세상에 공산주의나 이런 것들이 다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 이웃을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지금 현실이 더욱더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계속 이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을 계속 섬겨야 되고요. 특별히 이 중에서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70대 이상의 어른들, 노령계층 중에는 가난한 분들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70대 이상에. 진짜 양극화가 심한 데는 70대 이상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근데 70대 이상은 이 나라를 세운 세대입니다. 이 빌더들이거든요. 대한민국을 세운 세대들인데, 그러니까 무슨 연금이고 이런 거 준비할 틈도 없었어요. 그냥 자녀들 다 키우는 데다 쏟아 부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게 없는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이분들 섬기는 것 우리나라의 중요한 과제고 우리 교회의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70대 이상에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진짜 어려운 분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지금 현재적 어려움은 젊은이들이에요. 젊은이들은 지금 여러분 뭐 이대남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20대 남자들이 이상하다. 그 이해하려면 좀 쉽지가 않은데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야,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엄마 아버지 잘못 만났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 때문에 나는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습 중산층 사회 이런 얘기들을 해요. 즉 중산층이 되려면 엄마 아빠를 잘 만나야지, 엄마 아빠가 중산층이 아닌 가정에 태어나면 영원히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대학 못 가면 좋은 대기업 못 가고, 좋은 대기업 못 가면 결혼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그러니까 불만이야.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른 세대가 볼 때는 야, 너희들 무슨 말이냐, 우리 때에 비하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말이 자꾸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젊은이들에겐 그게 또 현실이니까. 이게 아직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앞으로 젊은이들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가 또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한 공부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그들을 사랑하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의 형편에 대한 뜨거운 공감을 가지고, 이 동정을 가지고, 동감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고, 이게 돈으로 다 해결되겠어요? 물질로 다 해결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셔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공부가, 공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무신자들이 증가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저 왼쪽에 있는 그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가 보면 주황색이 신자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인만이 아니고요. 모든 종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파란 거는 아무 종교도가 없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서 보시는 그런 그 꺾음선 그래프는 모든 면에서 지금 세대를 얘기하는데, 그 20대부터 60대까지의 기독교인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60대도 줄고 20대도 줄고 30대, 40대가 많이 줄고 50대가 많이 줄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위드 코로나가 돼서 이제 교회 와라 그래도 지금 보통 다른 교회들 다 기본적으로 통계가 25% 이상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25% 이상이 당분간 교회 안 나올 분들의 대부분이 누구냐? 50대 이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도 특별히 40대.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이들의 자녀들이 지금 10대들이에요. 다음 세대들인 거예요. 부모님들이 떠난다는 얘기는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들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을 위해서 일단 한국교회 신뢰도를 높여야 돼요. 이미지를 좋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문턱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은, 우리가 지금은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50대, 40대, 나는 이렇게 교회 나왔지만 지금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 특별히 요새 가나안 교인들이라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 나는 안 나간다. 근데 이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00만이라 그랬는데 250만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19.7%라고 하는 것은 뭐냐? 5명 중에 한 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위에 근데 보면 5분의 한 분이 교회 나오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 통계를 합친 것과 전체 기독교인이라는 인구 사이에는 많은 괴리가 있어요. 차이가. 이게 누구냐? 이 중에는 뭐 이단도 있겠지만 이른바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안 나오면서도 왜 교인이라 그러겠느냐? 이건 뭐냐? 그래도 내가 옛날에 은혜 받은 게 있어. 또 하나, 아직 우리 할아버지가 그 교회에 계셔. 우리 할머니가 교회에 계셔. 우리 아버지가 아직 교회에 계셔. 어머니가 교회에 계셔. 그래서 내가 뭐 특별한 날 되면 그래도 한번 가. 내 마음의 고향은 그래도 거기 좀 있어. 라는 분들이 가난한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곧 그들은 어떻게 돼요? 연이 끊어져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은 가나안 교인이지만 이제는 교인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런 분들을 넌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넌, 무종교인. 요새 넌에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던이 된대요. 끝났어 이제. 난 상관없어.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서울교회 같은 데는 자녀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하여튼 주일날을 이제 회복하면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만나서, 야, 딴 날은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지만 교회에서 만나자. 그리고 점심을 그냥 잘 그냥, 근데 보니까 주일, 서울교회는 주일을 밖에서 잘 안 사 드시던데. 근데 하여튼 저는 주일날 자녀들을 만날 때는 좀, 하여튼 손주 손녀들이요,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면 좋아야 돼. 평소에 그들이 먹었던 것보다, 평소에 그들이 받았던 사랑보다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면 더 뜨거운 사랑, 더 풍성한 사랑을 맛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자라야 이들이 나중에 어른들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기성세대에 대해서 그냥 적대감을, 막연한 적대감을 가지지 않아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은 달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내 딸, 내 아들만이 아니라, 물론 첫 출발은 내 딸, 내 아들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들부터 시작해요. 우리 집부터. 그런데 사실 우리 집도 쉽지 않잖아요. 그걸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냐?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은 다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 손녀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인들을 보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우리 교회가 함께 모이는 교회, 남녀노유가 함께 모이고 손주들이 함께 모이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고 여기서 진리를 받고 여기서 하나가 되어서 월요일날 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 서울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서울의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대적 사명을 갖고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만큼 복받은 세대가 없습니다. 전체 우리 5, 6천년 한민족 역사상 우리만큼 잘 살아본 사람들, 우리만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맛보았던 사람들 있었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어로 은혜가 가베랍니다. 가베. 여러분, 가베가 한문으로는 커피죠. 근데 그 독일어로는 가베가 이 은혜랍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데 은혜 위에 덧붙여지는 것을 아우프가베라고 한대요. 근데 그 아우프가베가 뭐냐? 책임입니다. 책무. 은혜를 우리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더 큰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남은 세월 하나님의 나라를 서울교회를 통해서 이뤄가고 우리 가정에서 이뤄가는, 그래서 뉴노멀 시대에도 섬김을 더 잘할 수 있고 섬김의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